매기 성경 강해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출애굽기 말씀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내리신 재앙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아홉 번째 흑암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흑암 재앙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 장자 재앙, 열 번째 재앙이 남게 되죠. 자,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이 내려집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자, 여러분 한방 중에 갑자기 예를 들어 뭐 정전이 된다거나 캄캄한 데 갔을 때 아마 당황한 경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뭐 잠깐이 아니라 그 어둠이 뭐 몇 시간이 아니고요, 3일 밤낮 계속되었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그 무서움 중에 이 어둠에 대한 무서움이 대단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도 애굽 신들에게 내린 심판인데, 그 태양신 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은 태양을 비춰야 되는데 그 태양이 태양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대낮인데도 흑암이 그 애굽 땅 전체를 감싸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이방 신에 대한 우상에 대한 진노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이 섬기던 최고의 신을 흑암이라는 철퇴로 내려 치신 겁니다. 해 모양의 둥근 원판에는 애굽 사람이 그들의 모든 예술품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했던 그 상징인데 그걸 가지고 치셨던 거죠. 흑암 재앙은 태양신인 라의 절대적인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태양신 라를 철저히 무력화시킨 심판이 흑암 심판인 것이죠. 이 때문에 바로는 네 번째 협상을 제의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날 것을 허락하기 전에 제의한 마지막 타협안이 됩니다. 24절 볼까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조금 더 양보하며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은 혹 양과 소를 남겨두기로 한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제안한 것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바로 오랜 협상 끝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 갈 것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제안을 그만 받아들이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어찌 보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두 다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소건 뭐 모든 짐승이 다 거기에 속한다고 봅니다. 애굽에 계속 머물러 만약에 어린아이들이 애굽의 교육을 받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지식만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또 그들이 세상으로만 성공하기를 원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을 여러분 빤히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만 두고 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보통 무섭습니까?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도 그의 양과 소를 애굽 땅에 머물러 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튼 애굽은 전형적인 세상을 상징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일에 충성하고 많은 헌금을 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의 사역에 봉사하지만 그들의 사업의 뿌리는 애굽 땅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즉 그들의 양과 소를 애굽 땅에 두고 있다는 말이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세상적인 것을 택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떤 것을 택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그 외의 평일은 살벌한 세상에서 뛰고 있지요 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요 예배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달라야 된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의 생애에 열심을 다해서 나의 직업에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의 목적이 그것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긴급한 사업의 번창이 생애 유일한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은 진급하고 내 사업이 번창하기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일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만을 목표로 살기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도무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이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 우리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바로에게 어떠한 타협도 간절하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을 봐보세요. 10장 25절로 29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라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는 바로의 어떠한 타협안도 결코 허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10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11장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이 본 11장은 바로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초태생에 대한 죽음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되기 전 하나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심판이었습니다. 바로는 그가 하나님과 불화한다는 것이 무익한 것임을 이미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바로를 용서하셨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야 할 시기라는 것을 바로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바로와의 대결에 있어서 바로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철저히 바꾸기 위하여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더 가하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니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며 남녀로 갖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힘이 크게 배웠더라. 이 본문 가운데서 구하다라는 말은요 마땅히 받을 보상을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오랫동안 노예로 수고를 했잖아요.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보수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자기 이웃에게 보수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베푸사 애굽 백성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정당한 보상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양 함께하고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을 열 번째 재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열 번째 재앙으로 들어가 보죠. 1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것은 애굽 신에게 바쳐졌거든요. 애굽의 종교 관습상 초태생은 모두 그들의 신에게 바쳐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신들의 첫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철저히 구별하시게 됩니다. 그 구별은 애굽과 고센 땅을 지나간 죽음의 사자에게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그 구별은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이라는 사실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진정 그 차이점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뭐였죠?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아니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 피가 묻어진 집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유대의 가장 오래된 종교적 축제인 유월절의 시작이 되는 거라고요. 이 유월절이야말로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모형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장으로 가서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된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것이라 하는 거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하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은 출애굽기의 절정을 이루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유월절이 제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는 것이 구약에 나타난 예표라고 하는 것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출애굽기 12장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12장부터 출애굽기의 새로운 부분이 시작되는데 즉 출애굽기의 초반부인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건의 중심이 민족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에서 민족의 구원 그 자체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성취시킨 실제 인물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그 구원은 먼저 피흘림에 의하여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은 유월절 즉 처음 난 것들의 죽음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의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를 물리친 사건은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이었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피흘림과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그리스도의 피흘리심과 권능으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매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값은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인 된 우리의 구원을 실현시키시고 가능케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스가랴서 4장 6절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생일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는 커다란 민족으로 성장해 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가족 단위를 강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가족으로부터 하나의 민족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푸라기라도 주지 않은 채 벽돌만 구워내라고 강요한 것을 기억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학대를 받고 있는 동안 그들을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시켜 가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한 가족은 다른 국가보다 강하였다는 옛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제부터 아주 중대한 시기가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떠나는 대사가 본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본문은 두 가지 즉 피와 가족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것을 각 가족과 그 가족의 모든 식구들을 통해서 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각 가정 과정에서는 어린 양을 취하게 되었는데 또 그 양은 문설주의 발을 피를 위해서 희생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12장 4절로 가보죠.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며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랬어요. 가족 수에 비하여 양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에 대해서는 본문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도 모든 가족에게 양이 충분하여서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양에 대한 가족의 수가 적은 경우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족의 각 식구들에게 있었어요. 각 가정에서는 그 양고기를 한 자리에서 다 먹어 치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부에게 자녀가 없다더구나 혹은 자녀들이 결혼하여 분가해서 살고 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부부가 같은 지역에 사는 이웃과 양고기를 나누어 먹어야 했습니다. 각 가정의 모든 식구가 다 양고기를 먹어야 했던 것이죠. 유월절 잔치는 개인적인 참여가 강조되는 행사였습니다. 물론 그것은 국가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행사는 가족 중심으로 전개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것은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참여하여 지켜야 했던 것이죠. 유월절은 가족 단위의 행사였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각 개인을 구원하시게 될 그분의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느 특정 국가나 가족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빌립보 간수와 그 가정의 구원에 대한 기록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가정이 구원받는 것은 간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가족의 모든 식구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행사에 참여하여야 하였던 겁니다. 각 가정의 모든 식구는 이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야만 했던 것이죠.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혼자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구성원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유월절 집 문 앞 문설주에 뿌려진 피로 인하여 보호를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각자가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고 양고기를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저 거기에 참여했다고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과거 애굽 땅에서 있었던 처절한 사건의 밤을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곧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 열 가지 재앙에서 구별하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심판으로부터 면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는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출애굽기 말씀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출애굽기 강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연구기업 아르넬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해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고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